전도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복이고 은총인가 하는 것을 늘 말씀 안에서 깨닫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 속한 복된 자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으로 그렇게들 다들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사실 근데 보면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아들 또 예루살렘 왕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한 전도자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후대 사람이 부유하게 살긴 했지만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성경이다. 그런 얘기도 있죠. 솔로몬이 쓴 성경은 잠언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고 그렇게 세 권이 이제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이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아가서 1장 1절도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만 솔로몬의 이름이 안 나오고 전도자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가 아닌 게 아니냐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잠언서와 아가서와 전도서를 놓고 비교하면 문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전도서는 다른 사람이 썼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죠. 근데 어떤 설명을 해도요, 이 저자가 누구냐는 걸 알기는 없습니다. 확실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솔로몬이 주인공인 것은 사실이죠. 솔로몬이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맞추어서 생각해 가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 전도서 그러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구절이 2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헛되다. 그 말로 또 끝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 마지막 그 12장 8절에 그리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중간중간에도 헛되다 말이 많이 나와요.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헛되다 헛되다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 또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뭐 수고한 모든 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살아간 인생 전부를 두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도서의 주된 흐름이고 내용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중심 주제에 그럼 헛되다. 뭐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얘기한다. 뭐 그렇게 해도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에 헛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그 인생을 생각해 봐도 다들 그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인생 자체라는 것도. 돌아오면은 참 빨리도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욥기의 마지막처럼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게 되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맞아 인생 헛되다. 그런 말도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욥은 부요함을 누렸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인생 전부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실패라고 할 부분이 솔로몬에게는 없습니다. 비록 욥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갑절의 그 복을 이제 받긴 했지만은 욥의 인생에는 엄청난 실패와 고통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욥과 비교하면은 누구나 이 솔로몬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란 얘기입니다. 욥기만 보면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욥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 솔로몬이 나오면 야, 솔로몬이 더 좋아. 이게 솔로몬 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실패가 없는 그 인생, 고통의 인생. 누구나 그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든 솔로몬이든지 간에 그 결말,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생각하면 결국 다 같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다 같다. 인생에 실패가 있었다. 아니면 성공만 있었다. 이런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나버리는 거.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과 다 이제 이별하게 되는 거. 돈이고 뭐 사람이고 다 이별하게 되는 거. 이것이 나이가 차서 죽는 바로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은 인생 헛되다 이런 느낌을 결국 다들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에 가치가 진리가 없어. 그래서 뭘 해도 의미 없는 거 이렇게 봐요. 가령 공부도 의미 없는 거. 그래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무관심에 빠지는 이걸 허무주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헛되다 말을 하지만은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 삶 자체가 의미 없는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지 허무주의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은 헛되다고 하는 것도 그런 허무주의, 다 필요 없어. 이런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전도서가 시작부터 이 헛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솔로몬이가 이 세상을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시각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이제 먼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도 그래요. 인생을 두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도 불교가 이 무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무상. 불교가 말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건 결국 다 사라지고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게 불교가 말하는 무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다 사라지고 존재하니까 탐욕 버려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것은 다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이 되면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헛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결국 불교가 얘기하는 무상과는 다를 바가 없어져요. 같은 의미가 이제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가 과연 뭘 기준에서 어떤 시각에서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1절 다시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 이렇게 이제 읽었고 있는데 그 1장 12절에서도 보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단지 그 전도자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제 보기 쉽습니다. 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 맞네, 다윗의 아들. 혈통적인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 이렇게 보기 쉬운 것이고,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잖아. 예루살렘 왕이네. 그래, 맞네. 그냥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보고 지나갈 그 확률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만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그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또한 그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 어떤 깊은 것의 깊은 의미를 못 봐요. 절대 보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다윗의 아들 했을 때에 이 다윗의 아들 과연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가 뭘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그 아들인데 솔로몬이 다윗에게서는 어떤 정상적인 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엄마가 누굽니까? 바세바죠. 이 바세바 본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딴 남자의 아내였죠. 근데 다윗이 그 바세바를 이제 동침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솔로몬이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자기가 그 한 일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들로 바라보기보다도 저 솔로몬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아이다. 그게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시편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상한 심령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솔로몬 때문에 항상 죄를 기억하지 아니했을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베드로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이제 울어요. 그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 베드로의 그 통곡의 의미가요. 아, 내가 예수를 배반했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네. 어떤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나 자책이나 반성. 그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맞다. 나는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 못난 자. 그게 나구나. 그렇게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 어떤 그런 회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 이런 죄졌네, 잘못했네. 그건 누구나 해요, 그것은요. 누구나 그런 반성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인 걸 내가 몰랐구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이건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본다는 자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곡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예수님 말씀에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내가 예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몰랐습니다. 이런 의미의 회개의 통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베드로가 그 다그룹에서 들을 때마다 막 사람에서 막 생각마다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들을 때마다 자기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결국 닭이 그 베드로에게 네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꼬집어주고 알려주는 어떤 하나님이 등장하신 도구로 평생 동안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보면은 평생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네가 이런 존재밖에 안 돼. 계속해서 꼬집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그런 아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하서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책망받은 뒤에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쳐서 죽게 합니다. 그 앞에 아이가 있었죠. 그걸 죽게 해요. 그리고 다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사무엘하서 12장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서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 더 있죠. 솔로몬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에요. 평강이라, 평화 이런 뜻이고.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름을 여디디야라 해라. 이렇게 이름을 한 게 지어준단 말입니다. 여디디야란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이름을 평화란 뜻의 솔로몬 이렇게 지은 것은 아마 다윗이 그 계속해서 어떤 전쟁을 하면서 그 피곤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솔로몬 보면서 좀 평화로운 그런 뭔가를 원하는 마음을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니고 여디디야라 이런 이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다윗이에요. 죄로 인해서 다윗은 죄로 죽은 자죠,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그 바람대로 어떤 육신적 환경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평화롭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삐뚤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다. 여디디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여디디야 이렇게 이름을 준 것은 너는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개입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어진다. 이걸 담고 알려주고자 하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이가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 입지 않으면 아니다. 그 네 인생이 아무리 잘 된다, 평화롭게 된다 할지라도 평화가 아니야. 이걸 담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장 6절에 예수님 족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족보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바세바에게 솔로몬 낳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자, 솔로몬 다윗 아들이죠. 근데 이미 죽은 우리아의 이름이 왜 또 그 족보에 등장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장이라면은 얘기한 내가 한 짓거리가 있으니까 우리아 이름만 들어도 거부할 거예요. 우리아 그럼 자기 죄가 분명히 생각나겠죠. 결국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 우리아라 이름을 등장시켜가지고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죄를 자꾸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다윗의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내, 다윗 너의 아내가 아니야. 다윗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솔로몬은 결국 뭐가 되냐? 다윗의 죄의 증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죄의 증거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았다, 그 말 자체가 뭐냐?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거잖아요. 다윗의 죄의 현실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다윗 죄를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죄로 인해서 죽은 다윗의 이름, 그 죄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에 들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족보의 의미예요. 근데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의 그 계보라 같으면은 좀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 자손으로 오시는 게 좀 그럴듯한데, 그 죄로 인해 그 죽은 다윗, 그 다윗 자손으로 오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하필은 다윗 이름입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몽땅 다 죄로 인해 심판 받을 자다, 그 말입니다. 몽땅 다. 그럼 그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게 족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는 게 너의 평화다. 그게 그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끼든 사람들, 그래서 생명 속한 사람들, 이게 그들 공통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주님의 계보다. 그게 족보 의미가 돼버리죠.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보 안에는 인간의 의로운 공로는 전혀 들어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보란 자체가. 인간의 공로는 전혀 들어있지가 않다.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생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불려졌고 그 세계에 속한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만 오직 그것 때문에 그걸 주님 족보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다윗 들어간 족보에서. 그 예수님 족보에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왕입니다. 권력과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 해도 이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왕으로 살다 죽었다. 이 전부라 그 말이에요. 왕 살다 죽었어. 생명 밖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정되어 있던 그런 운명이 아니라면요. 모든 헛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그 말은 혈통의 의미로 얘기한다기보다도 솔로몬 역시 죄의 존재인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대 예루살렘 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윗의 아들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다윗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는 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근데 왜 이제 이스라엘 왕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느냐. 거기에도 내막이 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서 5장도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원래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한 겁니다. 방금 읽은 그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얻은 땅에 들어온 게 예루살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그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할 때에 여부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결코 이리 못 들어온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을 여부수 사람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예루살렘 주민의 그 맹인들, 다리전 사람들, 이런 사람은 끄집어내놔, 너 이길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한 거죠.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 여부스는 굉장히 강했고 이스라엘은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다윗의 힘으로는요, 예루살렘 땅에 못 들어간 땅이에요. 다윗 힘으로는. 그렇다면은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들어간 것은 다윗이 못 들어갈 땅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어간 땅이라. 그냥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의 예루살렘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성.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성이야. 내가 빼앗은 내 성이야.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서 있는 땅. 하나님이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자 땅. 그걸 다윗성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들어간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성을 빼앗고 생긴 속담이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에 저는 사람은 집에 못 들어온다. 그 속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속담이 생긴 것이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여부사람이 맹인과 다리에 저는 자가 나서들 이긴다. 이런 말에 다윗이 그 여부수를 칠 때에 그 다리 전 사람 맹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다 첩불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맹인과 다리 전 사람 이들을 모아 싸울 때 다윗이 지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맹인이고 다리 전 사람이 싸우는데 이기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 여부수 사람의 말은요, 맹인과 다리 전 사람을 힘없는 어떤 그 이게 다윗을 아예 힘없는 그런 자로 무시하고 자기들 굉장히 힘이 있는 자로, 맹인도 우리 힘이 있어, 그렇게 자기들을 이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가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 그쪽보다도 여부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무능한 거, 힘없는 일을 알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부수의 잘못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전 사람 미워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리 전 사람을 이제 들어오질 말라. 결국은 자기 힘을 믿는, 자기 어떤 힘없는 약함을 모르는 그들은 나에게 미움이 되나일 뿐이고 내 성에 못 들어와.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데 이걸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의 무능과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얘기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걸 다윗이 맹인과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이걸로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라도 다윗성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다. 그걸 말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무능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뭔가 회복에 설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내가 이걸 회복에 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다윗은 내가 이겨 꼭 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무능을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지를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복받고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결국 거부해버린다. 못 들어와. 그게 다윗성이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내 무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한 그들만 들어온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구원 방식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루살렘을 두고 왕, 예루살렘 왕, 이렇게 그게 뭐겠냐는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결국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왕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한 다윗성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예루살렘 성에, 이걸로 운명이 이미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의 의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성에,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면 그건 헛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면은 그 인생 헛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간 이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자기를 아는 자. 그러면서 우리 왕으로 주만 의지하는 자. 그들만이 천국 백성으로 여김받는다는 거.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전도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고 주의 공로 의지하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공로만 의지하고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면서 맹인과 다리쩌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우리는 못 들어갈 자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걸 물어야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피의 은혜가 나 같은 자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 되게 했다. 그게 감사의 전부로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를 증거할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다. 근데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제 뭐 설교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전도자가 누구냐면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을 알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지? 그 기적의 비밀, 그 비밀을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의 전도자입니다. 그 신자가 전도자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에 대해서 말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인간이 자기 무능함을 알지를 못하고 내 열심과 힘으로 뭔가 자기 걸 이루어보겠다. 이렇게 설치고 살아간 모든 게 다 헛된 것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도 분명히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뭔가 조금 좀 잘 믿어가지고 복받고 은혜받고 성공해 보겠다는 모든 게 헛된 거죠. 그 자체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인생 자체가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고 나오면서 생각할 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인간이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 실상이에요. 예수 아니면 다 죽은 자다. 그 십자가들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예수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도 관심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자기가 살던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관심이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도가 살아왔던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된 것이죠. 양쪽 나라도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가버린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뿌렸던 거, 아,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었구나. 쓸데없는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그래서 구원된 신자에게는 예수 없는 세상 그 자체는 늘 헛된 것으로 다가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의 공로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빨리 간파하시고 그 주님의 공로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에 우리가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를 보는 거예요. 심판의 존재인 우리가 예수의 피로만 산다. 이게 기독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전부인데 그게 본질인데 자꾸 그게 희미해져 버리고 그걸 빼버리고 나를 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저렇게 살아보면 좋지 않겠는가. 늘 헛된 꿈에 붙들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그 모든 걸 헛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윗 자손, 예루살렘 왕 이런 내용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뭐가 정말 인간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어지는가 이걸 보게 봤을 때에 결국에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간 모든 건 헛된 것이구나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라면은 우리의 결론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자체로 쪽박이다. 그렇게 봐줬을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구원된 자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내 속에 박혀져 있는 그 주님의 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놓고 전달해주고 그렇게 전도자로 우리가 불려있고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라고 하는 건 목사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전도자가 아니죠. 얘기하도록 누구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박혀있는 자 어제 그 사랑만 아예 전부로 바라보는 그들은 몽땅도 전도자입니다. 다 전도자고 설교자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눈에는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주의 세계, 어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용서하셔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고 평강으로 다가와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평강, 위로, 기쁨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만 통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가 늘 돌아보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그렇게 복된 것으로 되어졌다는 그게 우리의 감사로 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저희들이 드러내는 것은 다윗처럼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나의 전부로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위로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